생존의 법칙! 이를 위한 절대 편파 방송 생존의 법칙!
시즌 2.
131년 전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벌입니다. 그날은 오늘날 노동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1917년 러시아는 하루 8시간 한 주 48시간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즉시 적용시켰습니다. 이에 힘입어 만들어진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제1호는 다름 아닌 하루 8시간, 한 주 48시간을 지키자는 노동시간에 대한 인류의 약속.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 우리나라는 하루 8시간, 한 주 48시간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2017년 한 주가 7일인지 5일인지 한 주에 68시간인지 52시간인지 다투고 있는 오늘 우리의 근로시간은 어떤가요? 지켜지지 않는 법, 지켜지지 않는 약속, 우리의 근로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21번째 생존의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을을 위한 절대 편파 방송 생존의 법칙 21번째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깜짝 놀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오프닝 안 좋았어요.
나 지금 생존의 법칙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
다 기계야 기계.
어. 이거 네. 뭐죠?
파브롭.
어, 걔가 침 흘리는 그거.
조건반사?
어.
조건반사.
동물이란
그러니까.
얘기죠.
그러니까.
네. 동물이죠.
오늘도 하루 8시간 넘게 열심히 일을 하신 이 세상 모든 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국내 최고의 노동 전문 팟캐스트 생존의 법칙 최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왜 이렇게 반응 표정들이 안 좋아?
아니 본인이 분위기를 그렇게 다운시켜놓고 그러나.
뭐야 진짜.
인사를 활기차게 해야죠. 활기차게.
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또입니다.
정말 귀가 아프네요.
미친 거 아닙니까?
되게 싫어하시는 거 알죠? 청취자분들이. 제 웃음소리랑 이런 거.
네.
아,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래요?
아 예. 그 웃음소리 좋다고.
아 진짜?
네. 그래요.
채널 웃음소리요?
네.
싫으신 그래서... 분들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아 채널 이렇게 웃는 거?
아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웃음소리 편집 안 해요.
아
진짜요?
아,
네.
아니야 채널. 아니 채널 소리만 들으면 되게 잘생긴 것 같잖아.
야 맞아. 장동건인 줄 알잖아.
잘생긴 웃음. 아하하하 이거잖아.
그러니까 다 영상을 올려야 돼. 어.
아니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 절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우리 산정님도 목소리에서 진짜 빠지지 않잖아.
그렇죠.
어. 산정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목소리 하니까 또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네요.
아, 또 어떤?
한 10여 년 전.
이야기 보따리. 이게 약간 그거 같아. 산날이 많으니까 겪은 일이 많아가지고. 보따리가 보따리가 아주 많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네.
나 진짜 여기 산정님 올 때 보부상인 줄 알았잖아. 지게에다가 보따리 막 대여섯 개 막 지고 오는데.
10여 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오 마이 갓.
학부모 총회 하던 날, 에. 그 해는 유난히 어머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정과장 말투인데.
바보?
이게 웬일일까? 보통 안 오시거나 한 분 오시거나 두 분 오시거나 그 해에는 무려 일곱 분이나.
웬열?
그 중에 한 분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 어머니 어떻게 오셨나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필요한 자료 있으면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 됐고요. 그냥 선생님 목 전에 한번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얼굴이
생긴 거 궁금해서 네, 온 거야?
아. 네, 얼굴 한번 뵈러 왔다고.
보고 오늘, 기겁사팔.
얼굴 뵀으니까 뵀다고. 가셨는데.
뵀다고.
얼굴에 실망한 영역이. 아, 그거.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10년 전인데.
10년 얼굴 봤으니 됐다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시화에서 네. 타로 카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오. 네, 그래서 더 기억이 나고 지금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마트 근처 있잖아요. 거기서 네.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보러 가요.
아니 그런 분들 대부분 관상도 조금씩은 보시더라고.
그래.
그렇지.
그 아이를 또 제가 이제 고3 때도 담임을 해가지고 대학도 잘 갔어요. 어디야? 성공회대 신방과.
엄마가 타로 좀 봐줬나 보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자기 타
미친 거 아니야?
아무 말이라고 다 하네 그냥 아주.
그 아이도 자기 타로가 있을 정도로 기본적인 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잘 살고 있죠.
진짜.
요즘에도 가끔 SNS로 서로 얘기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언론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 MC꾼은 어땠나요?
저요?
네.
저는 정말 별일 없었네요.
맨날 별일이 없어.
생각해보니까 정말 별일 없었네요.
매일매일이 버라이어티 해가지고.
별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그래?
왜요?
그렇게
할 말 없으면 저리 치우세요.
근데 사실 별일 없이 사는 게 최고 아닌가요?
맞아요.
갑자기 장기화로 생각나네.
별일 없이 살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까지요?
맞아요. 정말 별일 없이 되게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다들 목표 아닌가요? 난 정말 그냥 매일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아무 일 없이 퇴근해서 뭐 가정을 꾸렸으면은 그 가족들과 뭐 따뜻한 저녁밥 먹고 그렇죠. 따뜻하게 잠자는 거 이거 원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데서 우선 저녁도 못 먹고요. 회사에서 맞아. 평화롭지 않고요. 뭐 전기세 뭐 한두 달 뭐 밀리면은 막 독촉장 날라오고 아주 지랄하고 발광하고.
아 오프닝이 너무 무겁다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별일 없어요.
다행히도 별일이 없군요.
네, 별일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는
나?
나는 코바 자기도 별일 없지. 아, 별일 있었잖아요. 우리 네. 이거 녹음하는 곳 네. 1층 로비에서 나는 카메라 세례를 받는 우리 네. 사또를 나는 목격했죠.
카메라 세례?
네. 카메라 한 대밖에 없지만 카메라 세례.
카메라 한 대를 막
또 방송 타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이 정도 되면 방송 중독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큐계의 김태희.
김태희.
저번에 이영애라며. 이영애라며.
아, 이렇게 까만 이영애가 어딨냐고.
아니 산정님 그 이영애도 그렇고 김태희도 그렇고 당신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저 요즘 연예인병 걸렸으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자주 나오는 거라면 박나래 뭐 이런 느낌?
여기 들어도 나오고 저기 들어도
조만간 매니저 구할게 생각.
아 이번에 무슨 내용으로
공개 모집해야지.
인터뷰 하신 건가요?
이번에는 시사기획창이라고 KBS에서 비정규직을 주제로 다루는데요.
지금 비정규직 아니잖아.
시사기획창 아는데
알겠죠. 텔레비 나오니까.
아, TV
그렇죠. TV 프로. 다 네. 보시 네. 다 보세요.
네. 네. 거기 나오는데 제가 옛날에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파견직에 대한 이야기랑 아하.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
그 대리점에서
예.
판매사
네. 판매노조.
고분을 직접 또 인터뷰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한 분은 시간 강사로 일하고 계신데 지금 대리 운전을 병행해서 하고 계신 분.
시간 강사는 특수고용직 아니에요?
특고직이죠.
그지.
예, 대학에서 요거 세 가지. 예, 대학 시간 강사 해가지고 세 분 취재를 하신 것 같아요.
비정규직 문제를 다뤘구나.
네.
무거워.
다 다음 주쯤에 한대요.
근데 이렇게 얼굴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방송 보면 얼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셋 중에 누군지를 얘기했죠 지금.
아니. 아니 사또는 얼굴 공개해도 크게 뭐.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뭐 소름 끼치게 큰일 나진 않죠. 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제 얼굴만 찍고.
네.
아, 진짜. 욕하면 안 되지.
진짜 지능형 안티잖아. 이게 이런
진짜
게.
진짜 이서진 진짜.
아, 전 진심
이서진 이번에 새로 또 예능 찍었던데.
네, 아무튼
이서진과 김태희 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김태희 말고 이나영으로 해 주세요.
뭐 네, 이 와중에
이나영?
지금
이나영? 안 돼요. 야, 안 돼.
어이없다.
야, 나 이나영 진짜 좋아하는데.
이나영?
아이 뭐 아, 진짜 나는... 부른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런 건 아니야.
아 이미 너는 이나영 목소리에서 아니야. 이나영 뭐 김태희 이형의 이 느낌 아니야.
난 김나영인 줄 알았어요.
김나영. 아 김나영 씨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아 이나영. 네. 아 김나영 씨가 우리 방송을 뭐 들으시나 할 테니까.
네. 자 아무튼 우리 사또님이 출연하는 시사기획 창.
네.
굉장히 좋은 탐사 다큐 프로그램이죠.
네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기대를 조금 해볼까요?
네 기대를 좀 해볼만 하죠. 비정규직에 그렇게 다루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너 캡처 떠가지고 올릴게요.
제 얼굴 캡처 말고 좀 다른 거 캡처 안 되죠?
올릴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또의 사또 찾아내기라고 네. 해야 되나? 아무튼
보신 분들 역시나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사또 캡처 떠가지고 페이스북 메시지나 네. 하여튼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올리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좋아요.
아, 근데 상품 진짜 줄 수 있어요.
네. 어, 이번에 상품
맞아. 우리 상품.
아 이거 광고해야 되지.
지금 네. 아, 타임이 할까요? 딱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없어 보이죠.
저희가 그 안산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응모를 했어요. 근데 됐어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번에 한번.
네 맞아요. 네.
응모하느라고 고생하는 것까지 알았죠.
맞아. 그리고 엄청 어렵게 해서 아무튼 이제 최종 사업까지 확정을 해서
네.
그 중에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였어요. 크게 많이 다 연결돼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누구나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는 책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댓글을 달거나 그 다음에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한테 책을 보내줄 계획이에요.
이야.
우리가 얼마나 선물을 드리고 싶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책 제목은 좀 구린데 막상 받으면 되게 장난 아니에요.
아, 디자인도 세련됐고
되게 소장같이 있어요.
그럼요.
이거 진짜 발매도 안 된대요. 이거 우리만 줄 수 있어요.
시즌2 할 계획이라고 떴더라고.
아 그 비밀로 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한정판
한정판 네,
한정판으로 누구나 근로기준법 한 네. 곳씩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기준법은
그쵸.
일한 사람은 그쵸. 당연히
이거 책장에 하나 꽂혀 있으면 간지 나거든요.
아 그럼요. 그쵸. 그래서 드릴 거고 근데 이 책값보다 발송 비용이 더 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들긴 하는데
아 저희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직접 갖다 드릴게요. 도보 배송.
제주도에 계신 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미얀마
산간 지역 안내입니다.
네, 크로아티아에 계신 김상식 씨는 좀만 기다려주시면
네. 큰일 났다.
아, 배송이 고민이네요.
아, 정말 배송 그러네. 생각 못했네.
아, 그까이 생각 못했네요. 아, 예산이 딸리겠는데 돈 더 달라고 그래야 되나?
주소 드릴 테니까 오세요 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저희가 안산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훌륭하신 노무사님 한 분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안산의 송곳
수상한 중에
상한 노무사.
아 상노무사.
상노무사. 아 죄송합니다.
상한 노무사나 상노무사.
상노무사.
상노무사도 이상한.
상노무사님을 우리가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와
이분이
궁금했던 상노무사님.
이분이 아마 2013년부터 거기서 일을 하셨을 거니까 한 3-4년 정도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매년 한 최소 500건 이상의 상담을 하셨어요.
꿀잼.
그게 네.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보통 노무사님들은 어느 정도 건수를
체험이 얘기해줘요.
뭐 하루에 한 건씩만 해도 365개잖아요.
네. 하루에 한 건씩 안 하잖아요, 근데.
아,
그리고 매일 주말에도 이래요?
그렇죠.
한 건만 맡아도 기간이 막.
아, 그러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저같이 아 약간 욕 같네요. 저처럼 저처럼 상담을 빨리빨리 딱딱 단기간에 끝내는 사람들은 많이 할 수 있죠. 양적으로
단타 사건. 네,
그런데 이제 이 상노무사님은 네.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의 상담 시간이 보통 한 2시간 3시간 이러니까 그런데 500건을 했다라는 것은 거의 하루에 뭐 거의 끊임없이
쉼없이 하셨나봐요. 네.
아이고 이런 상노무사님 같은 아이고.
어쨌든 우리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상노무사님이 네. 직접 출연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탑 6 원래는 탑 10이었는데 네. 예산이 잘렸어요.
아이고 저런.
네, 그래서 탑 6
아 6회
예,
6회? 유쾌한 상노무사 어때?
오 예.
아 유쾌한 상노무사의
괜찮네요.
노동 상담 이야기를 네. 아무튼 그거를
유쾌한 상노무사가 괜찮은데 유쾌한 상노무사의 노동 상담 이야기를 이거 확 쳐지는데?
네, 아무튼 그거를 상노무사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재미있었고 의미 있었고 이런 상담 사례를 네. 같이 이야기해주면서
네. 재밌겠다.
네, 안산 지역의 기대. 네, 노동 이야기를 같이 나눌 계획이에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저는 충분히
가식적이네요.
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아 근데 정말 감사해요.
아, 아 네. 감사하죠.
그럼요. 그리고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노동 문제와 마을이 마을과 지역이잖아요. 네. 시민들하고 네, 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가 협약을 제일 늦게 체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과 마을은 여전히 거리가 간격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늦게 협약을 늦게 체결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도 약간 이제 시간이 필요했고 저도 이제 제 방식대로 접근했는데 그분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득하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했고
거리가 있었고
네네 서로 간에 이제 아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구나 이런 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좋은 시도가 되고 이게 좋은 이제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네요.
네네. 저희가 한 발 다가갔네요.
그렇죠.
마을과 일터의 결합.
의미 있고 그렇게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좋습니다.
네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팟캐스트 생존의 법칙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페이스북에서 생존의 법칙 페이지에 좋아요,
좋아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의 노동 상담을 검색하고
검색하고
팟캐스트 생존의 법칙 노동 상담을 친구 추가하세요.
친구 추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를 페이스북 페이지나 카톡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
자, 우리가 지난번 방송 때 댓글을 안 읽어드려가지고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의 주인공은 안산 귀요미님인데요.
네.
안 귀여울 것 같아요.
정말 이름이 참
귀엽긴 귀여워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눈웃음.
알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눈웃음. 생존의 법칙 열혈 청취자 안산 규미입니다. 생존의 법칙 정말 재미있게 듣고 있고요. 이런 방송이 우리나라에 있다니 생존의 법칙 팀분들께 진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밑에는 궁금점이 있는데요. 지난 방송에서 휴업수당은 임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임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꾸 사또 체넘 도적 정과장님 알라뷰라고 해주셨네요.
우리가 AS 한 것 같은 느낌도 들네.
이거는 우리가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댓글을 달았는데
아 우리가 이미 방송한
이 방송을
다음에...
안 듣고 댓글을 다신 거죠.
그러니까 내용도 좀 이상해. 우리나라에 이런 방송이 있다는 것에서 네. 이 방송밖에 안 듣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다른 팟캐스트를 못 듣는 게 아닐까?
정확하네요.
안 듣거나?
정확해. 도대체 이런 방송이랑 어떤 방송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게요.
이렇게 구린 방송이 우리나라에 또 있다는 건가?
반전이 있었네요.
아니 뭐 최근에 SNS에서 돌아다니는 글을 봤는데 네. 그 눈웃음 안산 귀요미님이 눈웃음 붙였잖아요.
네, 예.
이 눈웃음을 해석하는 게 세대별로 다르대요.
나는, 저는 되게 가식.
눈웃음.
그죠? 이렇게 되게 친절한 느낌?
네,
막 이런
네,
네. 이게 이제 나이든 사람들 나이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가식.
저도 스스로 뭐 그렇게 많이 보내고
10대 20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붙이면 약간 비꼬는 약간 비아냥거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래.
20대가 아니면서 왜 그렇게 느끼죠?
저는 약간 좀 세대가 어려요.
얘가 아직 철이 안 들어.
정신연령 자체도 좀 낮고
난 우리 애들한테 맨날 눈웃음 보내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질색 팔색
약간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코드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삼정님이 눈웃음을 보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해해줬으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연구해
그
주세요.
눈웃음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네. 막 이런 거죠. 눈웃음 나 저는 진짜 뭐야? 존나 재밌네. 이럴 때 눈웃음 하거든요.
완전히 다르구나.
세대 간의 격차가 또.
이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안산 귀요미님은 최소 40대.
근데 안산 기요미님은 이 전 방송 들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그 방송 네. 하고 나서 올린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때 방송 듣 했는데 그걸 안 듣고,
안 듣고 올렸어요.
댓글을 올리고
맞아요.
어, 그 뒤엔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이거 답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댓글도 그 최놈이랑 산정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아마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방송이 몇 화죠?
17화에 담아있다고 하네요.
다음 댓글 소개해 주시죠.
다음 댓글은 네. 박하 근야해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니,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아,
박근혜 하야를
아니 박학은 야해 이렇게 읽어야죠.
에이.
아니 여기 써 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박학은 야해.
띄어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박학은 야해가 맞습니다.
국어선생님이 무슨
띄어쓰기. 박근혜하고 하야 이렇게 한 거죠?
네, 박근혜를 네. 딱 쓰고 그 가운데 사이에다가 하자랑 하야. 야자를 넣은 거죠.
네. 이게 네. 저자의 의도를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네, 의도 지금 살렸잖아요.
아니 알려주세요. 어떤 저자의 의도 어떠셨는지.
박학은 야해.
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네.
뭐라고 달아주셨나요?
아, 마지막에 노래 누가 선곡했습니까? 진짜 너무하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눈웃음.
40대?
눈웃음이 있었구나.
아니.
아, 이 사람이 좀
무슨 의미인지 밝혀주세요.
네. 생밥 사랑합니다. 크. 라고 달아주셨네요.
아, 이거는 정말 좋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 어. 40대예요.
아, 근데 우리 정말 뭐지? 추가 수록곡 뭐라고 하죠?
엔딩곡.
아, 우리 노래 엔딩에만 들어가나요?
네.
네네.
엔딩곡 좋다고 다들 이야기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그러게요.
그것만 만들어서
우리 앨범 낼까요?
네, 컴플레이션 앨범.
옛날에 유행했잖아.
이미연
어, 연가 이런 거.
왜, 우리 표지 모델은 이서진으로 해가지고
네?
저작권 문제가 해결이 되냐.
이서진의 눈웃음.
눈웃음.
아니 이서진의 보름을.
아 뭐야 진짜 이서진인 줄 알아 봐 진짜. 해도 너무하네.
멜론 같은데 보면 멜론 DJ 이런 게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런 것에 올리면
아 그거 좋다. 나름
인기가 있어요.
플레이리스트. 어. 네,
저도 그런 거 되게 거기 어. 그런 데서 자주 듣거든요.
맞아요. 저도요.
저는 내 흥
만약에 그러면은
내 흥 뭐 듣는데 거기도 있거든요.
우리 플레이리스트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거, 운동할 때 듣기 좋은 거, 뭐 이런 거죠?
저희는 살고 싶을 때 들어야 될
노동할 때 듣기 좋은 거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노동용 노동용 아니 21세기 노동용.
지친 삶의 위안이 되는 곡.
어, 보통 그런
이게 제일 많아.
크네.
정말 어 정말.
그렇게 하면 안 읽어도
흔한 리스트.
내가 당신 편일 때.
당신의 편이 필요할 때가 낫지 차라리. 아,
그거 괜찮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래 뭐 이런 거.
그래.
어, 응원하는
회사에서
노래.
문득 내 편이 필요할 때. 뭐
아
이런 거.
좋다 좋다 좋다.
다리 위로 올라가기 직전에 들어야 할 노래.
야, 아 너무 극단적이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듣고 싶은
그건
곡.
또 아닌 것 같은데. 소주 한 잔 뭐 이런 게 그런 노래인가?
그런 노래.
오락실.
아, 일하는 시간인데 술 먹고 싶을 때 듣는 노래. 회사인데 술 먹고 싶을 때 되게 많잖아요.
맞네.
아니요?
아니 방금 생각났어요.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팟빵 댓글에 올려드릴게요. 하루에 한 곡씩.
오케이.
유튜브 링크.
뭐든 어떤 형태로든.
네.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그동안 했던 거?
그럼요. 네. 1편부터.
네.
걸리는 거 아니야?
아, 링크 따는 건 괜찮아요.
네, 곡은 한 150곡 정도 돼요.
오, 벌써요?
네, 우리가 이제 84편 정도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네 달치 확보됐네. 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뭐 했냐면 중간중간에 노래를 넣었어요.
맞아요. 삽입곡 중간에
삽입곡을 넣어주고. 중간에 넣어가지고 저희가 한 방송에 한 세 곡씩 들어간 적도 있고 이게 맞아요. 한 초반기까지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 리스트 다 털렸어. 짜증나.
그래갖고 한 150곡 정도는 있으니까.
아니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 나만 알고 싶은 막 그런
혁오.
아 그런 거 털 그건 뭐 다 아는 온 국민이
옛날에,
다
옛날에,
아는 건데
옛날에 혁오 뜨기 전에 무한도전 나오기 전에 이제 그 팬들이 아. 나만 아는 혁오였는데
그래
그런
나도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공유해야지. 무슨 네. 자세야.
몰라. 내 남자친구 뺏기는 기분이에요.
정말 남자친구를 뺏겨봐야 정신을 차리겠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물도 노래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여러분들에게
줄 게 많아졌어요.
네, 아낌없이 주는 생존의 법칙.
네. 너무 드리고 싶은 게 많으니까요.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청취하실 수 있도록 공유하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말 네. 또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속삭여드릴 알려드릴 정보 노동 현안들 네.
지금 최근에 방영하게 된 귓속말 드라마 홍보하시는 건가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노동 현안들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국내 최고 노동 전문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첫 번째 노동 현안 발표하실 분.
어, 쳐요, 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맹구, 맹구.
아, 진짜. 놀아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네, MC고가 첫 번째 네. 노동연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아, 요즘에 노동 이슈 너무 많아요. 아,
많아요.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 진짜 한 가지씩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프고.
그럼요.
뭐가 이렇게 가식적이야?
아 정말 내가지고 원래 준비했던 사안을 버리고 가감히 새로운 주제로 네
원래 준비했던 건 뭔데요?
원래 준비했던 거요?
은근 두 개 다 해.
우리 행진하다 보면은 정말 많이 외치는 구호 있잖아요.
박근혜는
비정규직 철폐.
아,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우리가 차별시정 거세요. 막 이런 거 되게 선전 많이 하잖아요. 캠페인.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나눴는데요.
네.
이번에 한국마사회에 소속된 무기계약직들이 있대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무기계약직만 돼도 진짜
땡큐인데?
그렇죠.
정말 잘 됐다 고용이 하는 약간
나 안산시청장님이 무기계약직 시켜준다 그랬는데?
이야
좋겠네요. 어, 사실 이제 그런 건데 네. 사실 무기계약직이 최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은 고용의 안정은 어느 정도 좀 찾았다 하더라도 정규직과의 차별에서는 여전히 아파하고 네, 있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마사회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대요. 정규직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라 우리에게도 뭐 정근수당, 장기 근속수당, 심지어 초과 근무수당이 안 주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최초로 무기계약직 수당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주목하고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의미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다 했네, 다 했어.
할 얘기
아니,
다 했네.
아니 아니야. 그 했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부터인가요? 예. 통상임금 소송이 되게 핫했잖아요.
그렇죠. 네. 2014년 12월부터.
지금 이제 대형 로펌들에서 이 무기계약직들의 임금 소송이 그 급으로 파급력 있는 큰 소송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한다.
네.
이건 이제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우리 네. 민간기업까지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우리가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박근혜 정부에서 중규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규직이 바로 이 무기계약직 분들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했던 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의 많은 무기계약직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네.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시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 같지만 계약직인 상태에서 계약 기간만 없는 것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 조건이 아직 계약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차별로 인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은 수당들을 일거에 다 네. 받을 수 있는
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거니까 굉장히 네. 파급력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네네. 사실상 중규직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이것보다 더 중요해서 이것보다
이걸 제치고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네. 준비하신 이야기는 뭔가요?
아 그렇게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기사 보다가 아 진짜 충격적이다. 약간 이렇게 이건 나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네.
딱 제목만 봐도 딱 다들 감이 오실 거예요.
네.
우리 경제 3대 주체라고 하면은 그 세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경제 시간에 다 배우는 거 아닙니까?
경제 3주체?
네, 경제 3대 주체.
정부,
네.
기업,
네.
가게.
그렇죠.
나만 어. 저만 몰랐네요.
가정 가정.
어 국어만 배우셨죠.
국어를 가르쳐.
국어밖에 모르는 바보. 네.
그러니까 기업 소비자 정부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경제 3대 주체라고 하는데요. 이제 작년 경제 3대 주체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네.
쭉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이 딱 한마디로 나왔는데 가게만 가난하더라.
오.
어, 어.
아. 정부와 기업은
네.
괜찮은데.
네.
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자니까요.
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세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사상 최대치였고요. 기업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가 작년 순이익이 사상 최대치였다고 해요.
야 분명히 경제는 어렵다고 했는데.
네네 그게 참 희한하죠.
와 아, 이건 너무 이제, 너무 소름 끼치는 기사네.
근데 아니, 이제 나도 실제
굉장히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 나 이해가 잘 안 가네.
이제 아니, 가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냥 피부로 느끼듯이 소득은 줄었고요, 빚은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일자리는 여전히 구하기 힘든 거 요즘 뭐 말해봐야 입 아프죠.
네.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금리 상승기로 진입이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빚이 기본적으로 많은 우리 서민들 이제 이자 폭탄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왜 나라는 부자인데
네.
왜냐하면 나라는 저 세계 경제 11위권 안에 드는
네.
부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맞아.
어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근데 오, 이 기사가 사실은 그것에
해답이 그냥 간단히 답이 되오네요.
아니 근데 다른 기사들에서 보면은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부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재정이 아주 바닥이 났다, 다 썼다. 이런 얘기들을 아예 기사에서 뭐냐 맨날 얘기하고.
그런가요?
기업들은 맨날 어렵다. 뭐 매출이 엄청 줄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의 기사들만 주기장창이라서 아, 이 모든 게 연결고리가 돼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고 힘든 거구나 라는 연결고리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기사가 갑자기 갑툭튀를 했는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앓는 소리들의
네.
좀
일침인가?
객관적인 수치로 파고들어 가다 보니까
네.
결론은 좀 다르게 나와 버렸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정부는 나 홀로 호황 뭐 이렇게 이제
네 맞아요.
그건 좀 이해가 돼요.
아 그런가요? 그
세금 많이 거느셨으니까. 네.
그쵸.
담배값.
그냥 우리가 피부로 네. 느끼듯이 담배값만 봐도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음주 단속.
아
그렇죠.
단속 심해졌죠.
지난 네. 3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엄청나게 거둬댔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국세 수입이 242조 6천억 원이래요. 이게 전년보다 11.3%가 증가한 금액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세 수입 그리고 증가액 모두 두 모두가 사상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나라 빚이 많다 이런 얘기는 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에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데가 굉장히 심각하고
심각하죠.
그리스 같은 데는 이걸 도저히 감당을 못 해갖고 이제
모라토리움
네, 넘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에 보면 이제 가게 그 나라 빚이 그 정도 심각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는 것은 나라 빚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기사들은 있었어요. 근데 네. 실제 정부가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냐?
네.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의 핵심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참 희한한...
지금 이 기사를 봐도요.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대요.
네.
근데 국내 총 생산 우리가 GDP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OECD 그 경제협력 개발기구에 속한 국가들 보다 비교를 하면은 훨씬 낮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100%는 기본이고 200%씩 막 넘어가도 그리스 같은 거의 1000% 가까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이 1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OECD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200% 가까이 100% 이상이 됐고
네.
미국도 쌍둥이 적자가 그 정도 규모인데 우리는 100% 미만에서 계속 놀았거든요.
40%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우려했던 건데 아무튼 그랬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정부가 돈이 없는 건 아니다.
난 돈이 없었고 맨날 기업들한테 세금 더 걷어야 된다는 생각을 엄청 하고 있었는데 늘.
그리고 이제 복지, 안 쓰고 있거나 엉뚱한 네. 데 쓰고 있거나
엉뚱한 데 쓰는 게 많죠. 엉뚱한 데 쓰는 거 많고 그 돈을 뭐 최순실 같은 애들한테 갖다 주거나 그런 사업으로 이제 자기들 이권 챙기는 사업으로 가져가서 그렇지. 아. 그 돈 가지고 복지를 하거나 그 돈 가지고 노동자들한테 최저임금 1만 원씩 맞춰줘도 충분히 쓰고도 충분히 가능한 돈인데 이 돈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쓰였던 거죠.
아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하는구나. 돈, 그렇죠. 쓴 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쓰려면 이거 뭐 242조가 모자라겠죠. 지불하면
썼다라기보다 그 순환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가 막혔어?
예, 어딘가 막혀 있는 거야. 혈이 막혀 있는 거야. 어디로는 과하게,
네.
어딘가에서는 또 너무 구멍이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정부가 수입을 벌 수 있는 거 빚을 짓는 건 이해를 해요.
네.
돈을 찍어내니까
그치.
뭐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막 찍어내면서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수입이 생기는 구조를 생각하면 찍어내는 것 이외에 기업이나 가정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누군가에게서는 세금을 조금 걷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과하게 걷고
그쵸?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고 누군가는 또 그 줄어든 세금만큼 부가 쌓이고 이런 구조인 거고 기업 역시 뭔가
네.
에?
맥혔네.
맥혀 있는 거죠 지금.
허준이 필요하네.
이 자료를 분석한 또 기사를 보니까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이 7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대요.
유명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기업의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잉여 현금 흐름도라는 게 또 있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 이제 얼마나 좀 남는 돈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증가했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가 회사들 항상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면
네.
또 국가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내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 예.
맞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요.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분석을 해 보니까 구조 조정 등 비용 절감에 따른 영향이 가장
그렇죠.
크다. 그리고 개선된 현금 상황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도요 이번 달 월급 올해 월급이 3월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제 만 원 올랐대요.
저 진짜 기본금 만 원 올랐는데 저 명세서 보고 아 이거 오타인가?
10만 원인데?
뭐지?
약 올리는 거지.
저 그러니까 연봉 12만 원 오른 거예요.
아,
퇴직금 올해 포함 아니네 그래도.
한국노총 그 임금 요구안이 월 21만 원. 민주노총도 한 20만 원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아, 많이 올랐네요.
아니 요구안. 요구안.
월. 저기는 연 12만 원이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월. 네. 월로 하면 연으로 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저
헐퀴.
10분의 1도 안 되는. 많아.
아 정말 절망적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업이 어렵다는 말은 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영 분석을 이제
네.
사업장 가지고 몇 군데 가지고 그 재무제표 분석이나 해보면
네.
정말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계속 그 이 돈이 남아요. 네. 그만큼 이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 법 제도도 그렇고 실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한 30위 정도 됐어요.
그런 순위도 있구나.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지표가 있는데 지금은 4위 정도 돼요.
우와,
그만큼
축하합니다.
기업가들한테
잘하는 것도 있군요, 가끔.
그게 잘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만큼 노동자들의 그 임금 제대로 못 안 주고 그
진짜,
돈으로 이제 기업하기
진짜.
좋은 나라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이 어렵다는 말은 이전부터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 옛날에 노래도 있잖아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고. 죄송합니다.
이거 갑자기
누가 서울 구경 왔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하면서 음식 재료라든지 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게 베풀어야 돼요. 사실 막 그런 데서 아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런 데서.
네, 저는 어른들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일하는 사람한테 박복하게 하면 안 된다. 재료 싼 걸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는데.
옛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실제로 지금 경영이 어렵다라는 것이 진짜인지 그리고 정말로 경영 잉여라는 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그러니까요.
네, 어디 어 어떤 구조에서
내 월급 10만 원 올려줄 거 만 원만 올려줘가지고 9만 원에 인여금이다.
이것도 약간 이제 특성이 좀 있는데 특히 아까 이제 기사에 나오게 상장사가 그렇다는 것은
아 그렇죠.
나름 규모가 있고 이런 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났고 더 그거 안 되는 10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마 그
힘들 수 있어요.
분석을 해봐 그것까지 이제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면 가게랑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 맞아요. 네,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대형 카스테라 망한 거 봐요.
그것도 다른 개념이고
그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며.
어,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아. 이제 그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기업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심화되고 네. 있는 것은 분명하게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경제를 이루고 있는 주체가 네. 균형을 잃고
맞아요.
어느 한쪽으로 시소가 쏠린다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들이 쌓여가고 있으니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촛불로 만든 골든타임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맞아요. 네. 실제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경제 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우리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고 그럼 그 소비된 걸로 이득을 본 이제 기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네, 또 네. 고용을 늘리고 네. 또 네. 다시 소비를 하고 이런 경제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죠.
소비를 늘리는 그 일공정 모든 공장에서도 일공정이 우선은 물건이 나와야지 이공정 삼공정이 다 줄줄이 잘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밥을 대줘야 그러니까,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는데 크게 공감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맞네요.
그렇다면 만약 MC들이
네.
지금 그 일공정을 맡는 어떤 지도자가 됐다라고
네.
하면
네.
제 일공정 네. 어떤 것부터 하시겠어요?
저는 최저임금 1만 원.
아 최저임금.
최저임금.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득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소득분이 별로 없으니까 예를 들어 네. 주식이나 아니면 맞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렇게 받는 것보다 임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에서 잘리면 왜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소득이 없어요. 다른 데서도
맞습니다. 예.
임금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이기 때문에
네.
임금을 높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들
네, 예.
최저임금을 1만 원을 올리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그래.
금년이 되게 중요하겠네. 그런 점에서.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그게 좋은 생각.
묻어가자, 우르르.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같이 이제 책 같이 보기로 한 거 있잖아요. 기본소득에 대한
네,
책.
네, 네, 네.
다들 이제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정말 머릿말만 읽었네요.
아, 네. 펼쳐보지도 않았어요.
저 제목 봤어요.
아 진짜? 아, 네. 그 머릿말 너무 공감했던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되게 논란이 많잖아요.
네. 되게 어떤 분이 분석이 났더라고 다섯 가지 유형으로.
아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어쨌든 이러저런 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되게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큰 병을 앓으면 집안이 망하고
그렇죠.
누가 한번 장사를 했다가 망하면 또 집안이 다 망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 번의 실패가 그치. 모든 걸 다 포스닥 네.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근데 너무 웃긴 게 요즘에 혁신 이런 말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걸 좀 개발하고 좀 꿈꿔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실패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용기를 낼 만한 좀 뭐라 해야지 기반이 다져져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좀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두려움 없이 이런저런 일을 해볼 수 있는.
맞아요.
그래 회사가 지랄하면 박차고도 나가보고.
네.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야 사회가 더 역동적이 되고. 근데
네. 네.
그 우리들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아이들이거든요.
네.
아이들인데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왕따야. 사회에서 왕따인데 둘 다 왕따인데 주인공이 여자애 두 명이 왕따인데 왜 왕따가 됐냐면 그 할아버지가 병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개인의 문제를 보지 않고 왜 이 집안이 가난하게 됐는가를 살펴주거든요.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인데 집에 못 들어올 정도로 계속 일을 해요. 엄마도 분식집에서 분식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소득이 일정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방치돼 있구나.
아, 얘도 방치돼 있는데 얘한테 핸드폰을 못 사줄 정도로 어려워.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몇 년째 병원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다 거기로 가는 거죠.
실제로 많이 내리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들 중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이제 모델로 했는데 핸드폰이 없는 아이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그러니까 거였구나. 왕따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다루어주는 것을 보면서 되게 이제 그 영화가 정말 훌륭하다고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득 나오는 곳이 다른 복지적인 제도가 네. 부족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 그렇게 쏠리는 구조를 좀 막으려면 아까 M19 이야기했던 대로 기본소득이든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좀 더 강화하는 게 또 한 축으로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김효선 박사가 이제 그 김효선 박사는 이제
누구신데?
노동연구원.
네, 한국노동연구원에.
아, 김유선 박사님.
네, 네, 그분은 제 보기에는 논문 제조기 같이 막 글을 네. 엄청나게 써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분의
논문 제조기.
네, 핵심적인 주장은 뭐냐면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 인상이거든요. 98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노동 생산성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쭉 올라가는데 임금은 실질 임금은 거의 정체돼 있어요.
네.
그러면서 기업이 가져가는 돈이 그 차액분으로 엄청나게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기업이
그래서
콜라당.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여력이 된다. 저번 방송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임금을 4배 올려줘도 기업이 돈이 남는다. 이윤이 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IMF 이후에 임금 인상 폭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가계 소득이 정체돼 있는 것이 이런 원이고 빚을 내서 가계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런 이제 그래프나 이런 맥락하고도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가끔 그 기업들이 그 임금을 줄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작은 사업장들은?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 700조 가까이 쌓여 있는 대기업의 어떤 그 보유금들이 그 아래 이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 하청업체들 그리고 관련 네. 업체들에게 다 쏟아져 내려야 되는 그렇죠. 하나의 폭포수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전부 다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지금 어딘가에 지금 물이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게 이제 그 IMF에서 했던 얘기인데 낙수 효과가 이제 끝났다. 이제 예전에는 기업이 그 예를 들면 삼성 현대가 잘 되면 나머지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나 국민 모두가 같이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맞아요.
그게 이제 낙수 효과로 생각했는데 현대
그래서
자동차
근무운동한 걸 근무운동.
그렇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이 돈을 안 풀어요. 쌓아놓고 그래서 낙수 효과가 거의 이제 효과가 없다. IMF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그 조직인데. 낙수 효과 없다라고 이제 선언할 정도면 실제 이제 그러면 다른 방식을 고민해봐야죠. 돈이 그렇죠. 안 풀리는 거지.
뺐으면 됩니다.
뭐요?
뺐으면 됩니다.
그 모든 인간 문명의 시작이 사실 수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흐르게 만드는
아,
거.
아, 얘기가 네.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야? 한도 끝도 없네 그냥.
아니요,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수에 성공한 그 농경 사회에서 치수에 성공한 그 왕들이 사실 성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듯이 청계천을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사대강 만들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갑자기 이명박 깜짝 네,
이 돈의 흐름.
넌 대졌어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명박 대졌어요.
네, 이 돈의 흐름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에게 예, 그런 흐름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네.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실 주머니에 들어올 돈들이 네. 어딘가에 막혀 있다. 네. 여러분들이 결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네네네.
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만 원 가전 네. 택도 없다.
아 맞습니다.
택도 없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 임금 만 원이면 몰라도
그렇게 어떻게 한 달 임금을 만 원을 올려줄 생각을 하지?
아 존나 재수없어요.
아니
내가
근데
진짜.
회사도 그렇지만 거기 네. 안에 있는 이 노동자들도 약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걸 그냥 참고 넘어가?
다 다르게 올릴
차등,
거예요.
차등 지급.
차등 지급.
차등 인상.
평가로.
아, 제일 낮은 거예요 혹시?
그럴 아니래요. 수 있죠.
꼴찌에서 두 번째. 동결된 사람
왜?
있어요.
왜 두 번째?
신입이어가지고. 인사고과 평가하는데 사실 생산직들이 인사고과 평가하기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신입들이 계속 낮은 점수예요. 그래서 제가 연말 상여금도 60%밖에 못 받고 이런
그러면
거예요.
이게 높은 사람은 굉장히 높고 낮은 사람 낮은 이 구조겠네요.
굉장히 높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문제는 거기 있는 거지.
네.
좋습니다. 아무튼
안타깝네. 씁쓸하네.
네. 네. 엄청 털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진짜 거기는 털었다. 뭐라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네요. 노사협의라도 좀 해봐요.
조끼 만들러 가야 되나요?
아야. 노사협의는 조끼 필요 없고요.
네. 30인 이상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임금 논의해도 조금 분위기 달라질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아예 논의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결국 우리 주머니를 지키는 건 결국 여러분들께서 네. 스스로 네. 나서서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혹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생존의 법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올해 안에는 노사협의를 만들었다, 뭐 이런 소통구를 만들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근황 토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공약.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그럼 다음 현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번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기사 제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제학교 학생 교사 노동 인권 교육 강화.
도제학교가 뭔가요?
그러니까 도제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시는
옛날 용어인데 그 중세 시대 용어 아니에요?
중세 시대 용어.
맞죠. 중세 시대에서 온 거죠.
근데 주로 이제
도제가 뭔데?
그 기술을 배운다라는
직접
그
가르쳐 주는 거.
예.
인사에서는 OJT라고 많이 하고요.
아~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게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직접 그 기술 점수를
직업 기술 이런 느낌. 실무교육.
그렇죠. 사수부 사수 이런
이게
느낌이죠.
이게 이제 인문계고등학교 말고 이제 소위 이제 예전에는 실업계라고 그랬고 요즘에는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이제 현장 실습이라고 그래서 사실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네. 3학년 같은 경우에 3학년 1학기까지는 이제 학교에 수업을 하고
2학기는
2학기
수업을
때는
안 하고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서. 근데 아~ 그 얘기 저희가 한 번쯤 했는데 실제로는 현장 실습이라기보다는 사전 취업 정도가 맞겠죠.
그렇죠.
사전 알바. 아, 우리 회사에도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여름 방학 때부터
예,
이제
예,
취업 나와 가지고
여름 방학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 도제 학교라는 건 보통 이제 3학년 2학기 때 실시되는 그 현장 실습 대신에 이 도제 학교 학생들을 이제 도제 학교로 선정을 하는 거죠. 시범 학교식으로 이렇게 해서
네.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직업 훈련 교육 과정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 나가서.
아, 네 네.
그 언뜻 들으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일단 취업에 목적을 둔 학생들이
미리 교육
뭐 이런
하고.
위주의 그 학교 수업보다는 실제 기업체 자기가 나갈 기업체에 가서 실제 업무를 익히고
경험해보고
기술을 배우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긍정적으로만 진행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실습도 문제점이 많고 우리 현장 실습 때문에 안타까운
그쵸, 사연들 바로 이전에도
바로 에피소드에도 또 있었고요. 그래서
해지방어팀에서 근무하던
예, 예. 이 도제학교라는 제도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조금 더 앞당기는 그런 악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이 서울교육청의 태스크포스팀이 10곳의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학생들의 도제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56에서
70% 꽤 높은 거 아니에요?
꽤 높은 건가요? 이 정도면?
너무 높은데 생각보다?
또
돈을 버니까 아무도 예. 마음에 들 수 있어.
그래서 이게 퍼센테이지는 이렇게 나타났으나
네. 예.
항상 아. 그러나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가 되게 중요한 예. 단어가 그러나. 되었어요.
예. 그러나 앞에 있는 말은 그러나를 이야기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이
밑밥,
되는 거죠.
밑밥.
예. 그래서 불만 사항을 찾아보니까 전문 교과와 무관한 청소, 잡일, 풀 뽑기. 또 근무 시간 외에 호출을 해서 일을 하거나 개인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뭐 은행 근무 보게 한다든지
하,
진짜 그런 일을 뭐, 시킨다고요?
그게 진짜 현장 실습이죠.
아니 그리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공무부 애들 부회장 별장 가가지고 전구 갈아주고
그래. 오 맞아 맞아
어, 이런 소 이런 얘기 있다고
예전, 예전에
불법으로 간 사람도 있어.
그래 농장 그 별장 가갖고 농사 지어준 애들 있고 실제 그래. 그렇게 이주 노동자들 그렇게 써먹더라고. 그랬고 돈이라도
아니야?
주냐 물어봤더니 돈도 안 주고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땡이요. 근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에 데리고 와서
가족 그래. 같은 회사군.
예, 그 산업재해를 또 당한 경험하거나 본 경우는 한 10%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산업 안전 장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30.4%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요.
아, 진짜요? 예.
심각하다. 아무래도 이 숙련된 기술자가 아닌 학생들인데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이제 사회 처음으로 일을 나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학생들에게 더더욱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안전구는 착용을 해도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노동법 교육은 하고 나갔나 너무 궁금하네.
안 했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고교 3학년의 현장 실습은 최대 주 40시간인데
네.
이 도제 학교 학습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요. 46시간으로. 그러니까 더 많은 노동 시간에 이제 시달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아.
거기는 어떻게 더 많을 수가 있지? 근로기준법을 위반.
규정이 그래요?
그렇게 돼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아마 도제 학교 운영 시 뭐 매뉴얼 같은데 아마 그렇게 돼 있겠죠.
옛날에 현장 실습생 과로사 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기아자동차에서.
기아자동차에서.
예.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저희 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변기 만드는 회사.
비데.
룰루.
아니 뭐 그 아니 그 왜 화장실 가면 변기 있잖아요.
대림.
아.
옛날에는 아메리칸 익스 뭐 아메리칸.
아메리칸 스탠다드.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인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우선 얘기하고.
네. 예, 이름 릭실이라고.
아, 들어서 모르겠어.
난생 처음.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아. 스탠다드를 그 릭실이 아마 일본계 회사라는 것 같은데 거기서 아. 인수를 해가지고 요 안산에 그 공장이 있고
있어요. 예. 엊그제 그 데모하던데.
네, 사무실은 서울에 있고 그런데.
아 진짜?
네.
저희 학교 이제
남학생 사업장.
여학생은 이제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남학생들은 거기 이제 AS 요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 아. AS 요원.
그러면 AS가 이 일과 시간에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AS 하다가 뭐 일과 시간이 끝났다고 너는 실습생이니까 먼저 가라 이렇게 하지 않
그렇죠.
않죠.
않겠죠.
예,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도제학교 제도가 오히려 아이들을 더 어려운 노동 환경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이게 2학년부터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잘 돼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현장 실습을 하고 관련 직종에 취업을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그러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나가서 그 회사의 일에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정규 학교 학습 과정에선 제외가 되는
그렇죠.
또 실제 학교에서 이 반을 운영할 때도 얘는 그럼 뭐 예전에 우리 뭐 취업반 진학반 또는 우수반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눠서 아~ 수업이 진행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그 유명한 우리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던 그런 제도 중에
그렇구나.
심각하네. 예.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도 네. 이런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제 이럴 수가 있지만
네.
기업주 입장에서는 완전 개이득 아니에요?
개이득이죠.
그렇죠.
정말 예. 젊고
네.
정말 그 열정 넘치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싼 값에
네.
그냥 정말 노동 착취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뭐 심지어
네. 이 시스템이
그렇죠. 심지어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 되면서
네.
네.
또 근데 문제는 같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학생들이 또 되게 성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일을 계속 할 것도 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왔다가 중간에 자꾸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좋은 소위 말해서 도제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게 서로 신뢰와 믿음이 있고 그 속에서 기술을 배우고 뭔가 서로 주고받는 무언가 있어야 될 텐데
아, 그런 그딴 게 어딨어요 현장에
예, 예,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유럽의 선진 시스템 대표적인 데 독일 같은 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거를 흉내낸 것인데
네.
문제는 우리의 노동 환경이 독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 네.
교육이 다르다고요. 네. 교육이
헬인데
네, 그렇지. 사람들의 기본 개념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뭐 시스템만 갖다 댄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독일은 그 선행 학습하면 부모님이 불려가서
네.
이런 거 한번 퇴학시킬 거라면서.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그렇구나.
구구단 뭐 달력을 보면서 구구단 5단을 못 외워 가지고
달력이 아니라 시계요, 시계.
아, 죄송합니다.
달력을 네. 보면 못 외울 수 있어요.
시계를 보면서 구구단 5단을 못 외웠던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혀를 찼는데
누구야?
예.
아, 진짜로?
네.
근데 이제 선진 그 나라들에서는 구구단 교육을 아예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 네. 왜요?
그 손가락으로 다 시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 이게 잘 안 될 때 그때 우리에겐 구구단이라는 것이 있었더라 한다라고 공개를 한다고
하죠. 우린 너무 전략
근데 기술적인 인도는 19단까지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 아시아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선암기 후 이해를 시켜주는 교육이 선행 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1+1이 왜 1+1인지 사과를 쪼개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걔네가 수학을 맞습니다. 잘 못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느린 역시 거죠.
역시 우리가 짱이야. 예!
수학 능력 평가하면 우리가 짱이지.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거 막 나가면.
근데 우리 수포자도 엄청 많지만.
그런데
극단적이지.
그렇죠. 왜냐면 애들이 너무 잘해.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고 못하느냐는 속도 면에서는 우리가 빠르고 네. 기능적으로 푸는 건 아주 우리가 잘하죠. 그런데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제로 네. 노벨상인가요?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아시아권보다는 네. 훨씬 서구 유럽권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하는 힘의 차이가 상을 타고 마느냐 어떤 대회에서 우승하고 마느냐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스위스나 그 독일의 도제 교육을 우리가 본따온 건데 네. 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 기술 제조업에 대한 네. 어떤 인식 자체가 다른 것.
그렇죠. 천박한 네. 인식 상황에서
그렇죠.
뭐 제도만 따온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게.
실제로 그 사장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가 특성화고에 온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실제로 취업하는 곳 자체가 되게 열악한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너가 어렸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맞아. 맞습니다. 나 어렸을 때도 예. 너 공부 못하면 김치공장 간다고 나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한테 되게
왜 또 하필이 김치공장이야.
아, 우리 고등학교 때 교복이 김치공장 작업복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아,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는 그런 거를 엄청 홍보해요. 취업률 몇 프로 이렇게 대학들처럼 그거를
미술학원처럼 막
네, 그렇게 홍보하는 거 자체가 예, 조금
교육청에서 이제 아주 공공연하게
너무 불편해요.
취업률을 높이라고 자꾸 푸시를 넣거든요. 푸시만 넣는 게 아니라 푸시를 넣는데도 뭐 적당한 퍼센테이지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지원금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이 너무 쓰레기 같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일부 관리자들은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아이들을 좀 근무
그러겠다.
조건이 안 좋은 곳에도 막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커지는 거죠.
아, 그래서 쓰레기 같은 회사에 취업생들이
네.
막 있는
예,
거군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고민이 되는 두 번째 문제인데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지금 도제 교육의 문제점은 일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일 포장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열악한 사업장에 보내고 취업률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취업률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포장지로 싸서 산업 현장으로 막 밀어넣는 것
예예.
정말 이 어린 학생들의 교육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에 맞아요. 대해서 한번 따져볼 만하고.
아니 실제로 이 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업체 인터뷰를 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업의 관계자가 들어온 학생들이 진짜 자기의 열의와 이런 걸로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되게 자존감이 낮거나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실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부가 의지 없이 단순히 뺏겨오는 것들이 제조업이나 기술직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를 떨어뜨리고 네. 또 아이들을 또 그 분야로 나가는 그 어린 학생들의 그 뭐랄까요 자존감을 꺾어내는 약간
맞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뭔가 적성을 좀 키워주고 아니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나 아니면 관심을 갖고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막 취업률을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예전에 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이제 서울대 몇 명 들어가느냐가 이제
그렇죠.
학교에
오 맞아요
그 우유열을 가리던 시절에 제가 다니던 그 지역에 양대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두 개 유명한 학교가 상대편 학교는 1년에 서울대로 몇 명씩 보내요. 저희 학교는 이제 신설학교였고 근데 이제 그 상대편 학교에 그 서울대 몇 명 가는 애들 중에 절반 이상이 뭐 소위 말하는 뭐 농대 이런 데 가는 뭐 많이들 들어봤던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은 그 학교에 서울대
관계없이
그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성과는 상관없이 일단 합격하고 뭐
가서 전과하라고 막 이런
맞아,
거 맨날
맞아,
유행이었잖아.
짜증나.
이게 독일이나 스위스 이쪽에서 마이스터라고 불러서 우리가 뺏겨오고
마이스터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장인이 있고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기술직에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네. 붙일 명칭이 없다라는 거 남의 것을 따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어디서 기인했는지는 한번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첫 번째 기사하고도 또 맥락이 그러니까 전 기사하고도 맥락이 가서 닿는 게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뭐 특성화 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애들이 다 공기업을 가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은행에 간다거나 이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인문계에서 소위 말하는 유명한 대학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율 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곳에 평범한 일상적인 직장을 갖게 될 때 그런 아이들이 거기서 긍지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또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그런 대로 내모는 건 이거는 좀 모불성설이죠.
마치 그런 애들 데려다 쓰면 값싼 인력 제공받았다라고 네, 예. 생각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이들 역시
좀 위험한
자기가 거. 일하는 곳에서 긍지와 자부심커녕 그냥 뭐 에이 직장이란 뭐 잠깐 돈 버는 곳 힘들면 옮기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생활을 시작하면 뭐 건전한 뭐 일하는 사람의 작은 시 같은 거 따위는 뭐 전혀 이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와 네. 또 노동의 문제가 아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네. 맞습니다.
더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뭐 그래서 개선 사항으로 뭐 현재 기업 확보 업무를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뭐 표준 훈련 근로 계약서 및 노동 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건데 지금 안 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요원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좋은 뭐 제도나 뭐가 나온다고 해도 절대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인식이 많이 변화해야 되고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유럽에서 네. 가장 잘 사는 나라와 가장 못 사는 나라 아세요?
잘 사는 나라는 뭐 스웨덴, 핀란드 이쪽 아닐까요?
유럽에서 네.
못 사는 나라는
유럽?
그리스? 터키?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호황이었던 나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제조업이 가장 융성한 나라가 어딜까요?
독일 이런 데 아니에요?
독일!
예, 독일, 예. 독일이죠. 예.
맞아. 독일 기계는 정말 좋아.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나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딜까요?
전 세계 통틀어서요?
예.
미국 아닙니까?
아니요. 전 세계 통틀어서 뭐 인구수로 하면 그렇긴 한데
비율?
비율. 비율로 치면.
의사, 변호사?
쿠바인가?
우리가 의사 변호사 하면 가장 그 성공한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빨리 말해줘요. 어디예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입니다.
아 말도 안 돼. 네.
전혀 의외인데요.
의외죠.
네. 진짜 의외다.
결과적으로 어떤 연구를 보니 결과적으로 보자면 제조업이 융성한 나라, 제조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어떠한 경제 위기가 와도 버텨냈고.
아 흔들리지 않는구나. 네.
오히려 서비스업, 그 변호사라든지 의사 고위 서비스직이 많은 구성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지금 사실상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이 절대 기술이 천대받는 나라가
네 맞습니다.
예, 살아남기란 요연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좀 진지하게 이런 부분도 같이 아이들을 단지 뭐 집안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적이 안 된다는 이유로 특성화에 생각지 마시고 이런 사회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은 국내 최고 노동 전문 팟캐스트 생존의 법칙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늘면 늘수록 짧아지고 간결하게 전해드려야 하는데 너무 전해드릴 소식이 많다 보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이내로 이 방송을 더 들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통째로 들으실 수 있도록 한화가 더 올라갈 거니까요. 곰새 네.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 거니까 기다려주십시오. 곰새 찾아뵙겠습니다. I'll be back.
길어진 꼬마의 그림자까지도 집에 오는 풍경에 섞여 괴재한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 하는 산전수전 다 가끈 알아 버지가 할머니께 혼나고 있네. 조금은 비가 슬듯해 이젠 어머니가 오실 시간인데 배재현 내 동생 그림자까지도 집에 오는 소리가 들려 배고픈 강아지 대문만 바라보네 산천 수정 다가꾼 우리 할머니 단단히도 화가 나셨네 하얀 지붕 꼭대기 위에 걸쳐져 있네 조금은 비가 살 듯해 우리 식구